네, 이 금요일 밤 여러분 추운 날인데 또 눈이 소복소복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네,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에 추구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추구하는 아름다움 이런 느낌인데 보통 내가 외모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상적인 롤모델 느낌, 뭐 성격이든 어떤 내용이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추구미입니다. 이 추구미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도달미 혹은 도달가능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추구하는 정도는 요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날 돌아보니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미는 한 요 정도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도달 가능한 정도다. 아니면 내가 도달을 이 정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도달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 내가 문득 단발로 자르고 싶었어요. 막 아이유 사진을 보고 뭐 김태리 배우 사진을 보고 자르고 싶어서 단발 잘랐는데 나의 추구미는 그건데 나의 도달 가능미는 누구죠? 아시죠? 최양락이 나오거나 뭐 마동석 그 분장한 게 나오거나 이런 느낌처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머리를 이제 이발을 했어야 됐는데 서양이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잘라주세요 이 얘기를 못해서 이게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누구 사진을 들고 왔냐면 제가 욕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욕 조금만 해주세요. 많이 안 해주세요. 이진욱 배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서 멈춥시다, 우리. 네, 하여튼 저도 알아요. 저도 충분히 압니다. 도달 가능미가 그 정도 되지 않을 건 알지만, 그래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도달할 것인지, 그 모습을 추구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 도달 가능미가 성큼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모세의 기도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선 출애굽기 32장에 매우 유사한 모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2장에 나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기도를 볼 때 어떻게 모세가 기도를 발전시켜 나갔고 자신의 삶을 묻어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한 45일쯤 걸려서 막 걸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려고 올라갔고 그 올라간 시간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낸 그 신을 우리를 찾아줘라.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라고 막 소동치고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요동을 들은 아론이 지도자였던 아론이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받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섭니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모아봐. 그래서 다 모아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고대 근동에서 송아지 소는 풍요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셌으니까 어떠한 강대한 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은 흔하게 신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형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알 신도 그랬고 이집트에도 송아지 모습을 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익숙했던 형상을 가져와서 아론이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너희를 어디서 인도해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선한 의도잖아요. 백성들은 난리 났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야 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금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뭐 언뜻 그냥 이해될 수 싶다 싶지만 사실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예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듬뿍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힘들면 공부 그만두고 뭘 먹고 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겠죠. 막 공부를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에게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잡서를 많이 알아서 가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실까요? 그 제가 이제 성당에 가서 쭉 보시면 그 상피에트로라고 로마의 진짜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계단을 쭉 올라가시다 보면 성당에서는 늘상 있는데 성당 입구 들어가자 할 딱 그 장소에 성당 쪽에서 보면 오른편에 누구의 동상 조각상이 있냐면 베드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카톨릭 성당에는 늘상 있습니다. 왼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좀 이미지가 사납잖아요. 꼭 칼을 들고 있어요. 칼과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바울입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뒤에 돌아가면은 마리아 신상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과 자애로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성경을 묘사해 놓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죽음과 부활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나 조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성도들에게 카톨릭 성당이 이렇게 섬기면 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상이나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 이런 스토리야.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점차 변질돼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성상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촛불을 놓고 기도를 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랍니다.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늘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선한 의도지만 우상 숭배로 가기 쉬운 종교적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본론은 아니니까 쭉 넘어가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신다고 선언하시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무엇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명예가 어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당겨서 죽이려고 백성들을 인도해낸 악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온 만방이 이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은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백성 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인용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냥 서두에만 주는 여호와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마음속에 깊숙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말씀 인용하신 적 있으세요? 이 기도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 훌륭한 기도, 이 의지할 만한 기도, 이 참고할 만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의 시점에 이르르면 2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낸 다음입니다. 이제 민수기 14장으로 보면 민수기 14장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2년 정도 막 광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의 초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에 앞서서 12 정탐꾼을 부릅니다.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고 45일간 그 가나안 한 40일 정도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이 12 정탐꾼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무엇을 내놓냐면 엄청 큰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 포도를 봐라,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는 어떤 작물이냐면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작물인가요? 포도 없으면 죽겠다는 분, 그런 분 없으시죠? 포도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간식처럼 먹거나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술로 빚기 위해 짓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부한 땅이면 먹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만 원이 있다면 뭘 드시겠어요? 3일 동안 굶었다면 국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만 원이 3일 동안 굶었는데 만 원 가지고 저는 두바이 존드 쿠키요 두 쩡쿠요 뭐 이러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쩡쿠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굉장히 배부른 사람이라는 거죠. 부자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포도를 들이밀면서 이 땅이 엄청 풍부하고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네피림, 아낙 자손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군세를 가지고 있다, 성읍을 가지고 있다, 우리 거기 점령 못할 거야 라고 두려워서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단 두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었냐면 10명 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2년 동안 고생시켜서 이 땅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우리가 한 사람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를 다시 짓지 말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소리치자 백성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그 가운데서 다시 모세가 오늘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는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없는 내용을 보다 보면은 모세의 기도에 그 묻어나는 특징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3절 13절 제가 한 화면에 띄워달라고 한 게 있는데 이게 비교해 보시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민수기 14장 13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건 똑같죠. 똑같은데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입니다.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거주민들 그리고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등장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2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낮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고 불기둥이 그들을 밤에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나안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몇 년이나 걸려서 갈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애굽도 알고 온 땅이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압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뭐가 없다고요?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이를테면은 우리 요즘 말로 막 극극 해가지고 막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약 올려가지고 하나님 뭘 타내려는 그러한 빌란과 비난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일어난다면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거야. 이스라엘이 죄 때문이야 라고 알았지만 누구는 모르는 거죠? 열방은 모릅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가나안 신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오도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거기서 멈춰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이름과 명성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경험을 통해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로우신 분이신지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만방에 그 이름이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이제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 괜찮아 라고 이제 뭐 소개팅을 주선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예요. 꼭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저 친구 괜찮다고 소개를 시켜주려고 또 괜찮은 친구를 옆에 뒀는데 내가 소개시켜주려는 친구가 저 친구야라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오늘따라 상태가 조금 좀 이상해요. 어제 좀 고생했나 봐요. 그러면은 그 옆에 친구가 보고 가끔 실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이제 떠나는데 그때 저의 마음이 어떻죠? 아,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하필 오늘 만나서. 모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하면 나는 알지만 하나님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인 거죠. 또 18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에는 없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다. 어떻게 모세가 알았냐면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그래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억한 거죠.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교제했던 내용들, 자신이 함께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들, 그것들을 기억해내서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2년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민수기 14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없었던 모세의 경험,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걸었던 경험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행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2년간 얼마나 참으셨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이 백성도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 성품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의 기도를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죠? 굉장히 세밀한 어떠한 모세의 경험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2년간의 자신의 동행이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있다고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억, 백성을 사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기억, 그 교제와 그 걸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어느 기도가 더 위대하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초점이냐면 그 훌륭한 기도를 했던 모세가 2년간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에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이 담겨 있다고요? 그 2년간의 교제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년 전과 비교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교제도 깊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영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윽박지르거나 하나님에게 다급한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목만 바뀌는 기도가 되기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설교 기도 제목을 쓸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를 산책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가장 좋아했던 장소. 그 장소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을 뗍니다. 안녕, 난 누구야. 너네에게도 감사한 게 있는데 자, 이것부터 잘 들어봐 하고 20분을 쏟아내고 그냥 갑니다. 어떠세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늘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앉아서 배웠으니까. 기도의 5원칙 뭐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뭐 구하는 기도하고 마지막에 꼭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도장 꾹 떠납니다. 앞에 세 개는 어떻죠? 2분 넘기시는 분 계세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분 안 넘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쏟아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도라고 했을 때 오늘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교제가 기도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과 좀 산책하는,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추억도 좀 나누시고 하나님과 도란도란 알콩달콩 시간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옛날에 이렇게 고맙게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했던 것 중에 이거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습과 하나님 성품 가운데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고백도 하시고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쏟아내는 그냥 급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목포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목포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목포 선교를 가는 이청 진장으로서 목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눈이 엄청 내렸는데 어쨌든 4년 동안 제가 목포를 갔는데 4년 동안 동일한 연계교회를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도 여러 번 만난 사이입니다. 만나면 이제 얘기하죠. 어휴, 살도 빠지신 것 같고 더 젊어지셨네요 얘기하고, 아이들이 정말 크거든요. 어느 연계교회 목사님 자녀가 7명 있는 연계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자녀들 막 커가는 것도 보고 4년을 다녔으니까요. 와, 많이 컸구나 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서로 도란도란합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그분과도 이렇게 도란도란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데 매일 만나는,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과는 왜 이렇게 못 나누기 어려울까요? 그러고 나서 목포에 다녀와서 제가 큰아이와 이제 월요일날 놀아줬습니다. 예, 오랜 기간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를 못 봤으니까 막 놀아준다고 몸으로도 놀아주고 막 목마 태우고 뒤집고 업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가 모르게 막 초콜릿도 막 입에 넣어주고 막 하여튼 재밌게 보내주다가 제가 피곤했는지 하품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아 하고 막 크게 하니까 큰아이가 왜 피곤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아 선교 갔다 와서 피곤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아이가 거봐, 내가 멀리 나가면 피곤하다고 했지?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뭘 집에 빨리 들어가요? 집에 빨리 들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선교 뭐 했냐 물어보고 나도 선교 가보고 싶어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야 5살이거든요. 이제야 인간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뭐 이랬어 저랬어 내가 피곤했어 이게 대화가 되는데 그동안의 모든 대화는 주세요 싫어요 뭐 이런 대화니까 인간답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아,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대화하며 하나님을 듣고자 노력하는 기도를 하고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나누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소원을 비는 분수에다 동전 던지는 마냥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라고 던지기만 했던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은 거룩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추억도 돌이키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녀가 얘기해주면 하는 그 바람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좋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가 묻어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추구해 나가야 되는 추구미 같은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도달 가늠이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낮다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예수님의 기도 보고 또 기도 들어보면은 내 기도가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내 삶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제에서 묻어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함이 마음껏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우리의 부족함도 적나라하게 기도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더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센 척하고 잰 척하면서 기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로서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살짝 하면은 좀 목사로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막 넘기고 그러다가 마음에 걸리니까 다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자신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행의 과정이라는 것, 걷는 과정이라는 건 내가 정말 내가 부끄러운 모습,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밀한 죄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됩니다. 가장 은밀한 부끄러움들 하나님 앞에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밖에 없는데 자꾸 왜 숨기세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떼쓰고 기도해야 된다면 떼쓰십시오. 소리쳐야 된다면 소리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하나님과 함께 걷고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그 기도를 못하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소소하다고 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소소한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굶고 힘든 형제가 있고 치유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오늘의 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그 본질을 보았으면 한다는 거죠. 결과와 그리고 우리가 얻어내고 싶은 무엇인가를 주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지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그 걸음걸음이 묻어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쳐보고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주기도문 뭐죠 여러분? 눈 뜨고 주기도문 외우면 또 잘 못 외우세요.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 이렇게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이거기 때문에 눈 뜨고 외우라면 사실 못 외웁니다. 외워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짧은 기도에도 무엇이 담겨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 그 임재하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의 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약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악에 빠질까 두려우니 악에서 건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제발 빨리 임하셔서 이 나의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소소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물씬물씬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제의 시간들이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날 품어주셔도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와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인생이 드러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깊어진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지금 내 앞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